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인 오늘은 풍암 올리본당 김선웅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나아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소통도 그러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 세상에는 불화와 불통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세상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이 선택과 결정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맞게끔 해야 하겠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으셔야 할 길을 결정하실 때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도처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카파르나움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고을로 떠나시고자 하지요. 예수님의 결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하느님께 무엇이라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드시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에게 매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 중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두고 하느님께 허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이 아니라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잘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 끊임없이 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더더욱 긴 시간을 가지고 물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는 더 이상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혼자의 염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염원이 될 것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나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제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기도 안에서 식별하고 언제나 하느님 뜻을 가장 첫자리에 놓을 수 있는 은총을 먼저 청해봅니다. 더불어 신자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하느님께 직접 여쭙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일분결이 이문한 신부입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그만 옆집 창문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옆집 아저씨가 대문 밖으로 나와 소년을 불렀습니다. 소년은 아저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에 아저씨는 소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저씨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깬 유리는 네가 고쳐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지은 죄는 비록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실천하십시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시디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늙은이는 다듬어진 보석. 오랜 사회생활을 지나오며 겪은 잘못된 일들을 말로는 거침없이 잘하는데 연필로는 말처럼 써지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엉덩이로 글 쓰듯이 한참 만에 다 쓰고 누군가가 감동하길 바라고 있다. 그만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국어대사전을 제일 좋은 자리에 둔다. 한글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옳다고 믿으며 써내려가는 글자가 다른 말뜻이 되어도 내가 쓴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 앞으로는 늙어갈 일밖에 없겠다. 늙은 생각으로 곱게 살 순 없을 것이다. 늙어서 하는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달리 생각도 해야 한다. 내가 나를 바꿔야 한다. 내 색깔, 내 기준, 내가 옳은 일들을 하려 한다고 알려야 한다. 내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가 반응을 얻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늙었는데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자. 늙었다고 무시하면 무시한 그를 배려하면 된다. 늙어서까지 좌우명에 목숨 걸지 말자. 늙은 가슴에 녹아있는 수준에서 살면 된다. 늙어서 수입이 줄면 먹는 걸 줄이고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 늙었지만 경험과 연륜으로 살아갈 절호의 기회다. 늙도록 고생했으니 즐기면서 살리란 생각을 버리자. 늙어서 새롭게 또 다른 인생길을 만들면 된다. 늙어서 하는 일을 지난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늙어서 얻어질 기회는 생각보다 많다. 늙은이는 다듬어진 보석처럼 살아야 한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포르체에서 펴낸 김종필 신부님의 눈물로 씻어낸 가슴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리 가운데 자유의지. 하루를 추스르게 되는 저녁, 몸이 나른하고 묵직하니 발걸음 옮기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 펴서 눕고 싶은 욕망에 떨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임의 순간에 무암을 향한 등산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서고 싶은 충동을 짓눌러 밟으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암에 이르러 합장할 때의 뿌듯한 느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새삼스러웠습니다. 호수를 향한 바위 끝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마음을 모으는 순간부터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늘 호수에 떠있는 듯한 물기 어린 반달의 빛을 받으면서 산을 내려오는 중에 인간 존재의 불멸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러시아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 지상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술가의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저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영성이라고 봅니다. 늦은 밤에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걸어봅니다. 발바닥을 통하여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듯이 행복에 젖어드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대제 공동체의 목소리로 그들의 곡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들리? 아.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활동으로 잘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제임스 마틴 신부는 현지 시각 1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약 30분간 아련했습니다. 마틴 신부는 아련 후 AP통신 인터뷰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의 사목활동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서 들었다며 그것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자 하는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내 진보 성향의 개혁파에 속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직후 동성애 사제에 대한 질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오 라고 답했으며 이후 동성애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승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재위 기간에 자신과 같은 예수회 소속인 마틴 신부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를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방화문 제조업체인 퍼스픽 도어 시스템즈 PDS가 수입 자재에서 성면이 검출돼 전국적인 안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면이 검출된 방염 보드는 중국에서 수입돼 호주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안전당국인 워크세이프는 성면 제거를 위해 PDS의 웰링턴과 티마루 지사를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된 자재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 생산된 문에서도 성면이 발견돼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설치된 방화문은 건드리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면 노출이 직장 사망 원인 1위였으며 매년 약 220명이 중피종, 폐암, 성면 폐증 등 성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질랜드 낙농 대기업 폰테라가 소비자 브랜드를 프랑스 기업 락탈리스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폰테라는 지난달 앵커와 메인랜드 등 소비자 사업 부문을 약 42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밝혔으며 주주 농가들은 주당 2달러의 비과세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링컨 대학교의 농업경제학자 앨런 랜윅 교수는 폰테라가 브랜드와 소비자 부문이라는 핵심 부가가치 영역을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기 수익과 맞바꾼 장기적 손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닉 교수는 특히 원자재 공급자 중심의 구조가 브랜드 사업보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에 들어간 우유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며 브랜드 충성도가 없는 원재료 사업은 대체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10년간 락탈리스에 우유와 원재료를 공급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폰테라가 사업 다각화를 포기하고 하나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이번 주 뉴질랜드 1호점의 오픈 날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픈일은 이번 주 목요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케아 브랜드 1호점은 오클랜드 실비아 파크에 위치하며 연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그 위로 두 개층의 매장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장에는 스웨덴식 레스토랑과 식품 마켓, 그리고 실제 주거 공간을 재현한 쇼룸까지 마련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상징적인 파란 외벽 설치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00명 채용 계획 중 85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요 관리직에는 약 800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클랜드시의 허가 조건에 따라 매장 오픈일은 금요일이나 공휴일 직전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개장 후 3개월간 예상 방문객에 대한 교통관리 계획도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동시에 운영되며 이케아는 카이타이아부터 인버카기까지 전국 29곳에 픽업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소형 제품은 엔제포스트가, 대형 가구는 메인 프레스트 트럭을 통해 배송됩니다. 이케아 뉴질랜드 물류 담당자 얀 반더스 테펜은 지역에 상관없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은 뉴질랜드 중등학교 자격 제도인 NCEA가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서류 작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NCEA가 지나치게 유연해 게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19살 졸업생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식품 안전, 조리, 고객 서비스 관련 학점을 80점이나 얻어 NCEA 레벨 3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벨 1과 2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신건강이 악화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졸업한 데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학생들 역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러더퍼드 칼리지의 아이작 리 부학생 회장은 일부 학문 과목은 적은 학점을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반면 직업 과정에서는 하루짜리 과정으로도 많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스팅스 보이즈 하이의 로만 라우바오 루토프 이사는 프로투 이사는 낮은 기준과 내부 평가 때문에 시험 없이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점 1점이 약 10시간의 학습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기준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의료, 주거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동시에 사회적 압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한 이틀간의 파업은 병원 운영 전반에 지장을 줬고 수천 건의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안전한 인력 배치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 강하게 반발하며 환자 돌봄의 질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지연을 겪는 현실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매입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당은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의 조항 때문에 한 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어렵고 이는 국내 주거 안정 정책과 국제 협약 간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결국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활의 위기입니다. 웰링턴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조차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응급주거체계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기록되지 않은 노숙 인구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빈곤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주거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슨은 일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뉴질랜드 내 부동산 구매를 허용한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 매우 사소한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정부의 골든비자 프로그램 신청자가 5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를 행복한 타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피터스 대표는 과거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를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이번 조치는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 금지 조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의 조정은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가 주택 한 채만 허용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의 경쟁은 없으며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5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전체 시장의 약 1% 수준입니다. 국민당은 본래 200만 달러 이상 주택 구매 허용을 추진했지만 협상 끝에 뉴질랜드 제1당의 500만 달러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생산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공모한 제4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의정부교구 법원리본당 최은순 아네스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를 간호해온 지난 2년의 세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짚어봅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도 2년 만이네요. 다시는 아저씨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말이에요.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그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편지에다 직접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키다리 아저씨에게 나와 아저씨의 관계를 소개해야겠죠? 지금쯤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 몹시 궁금하실 테니까요. 누구이기에 나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나 하고 말이에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나의 친오빠입니다. 아저씨는 일곱 남매 중 셋째, 나는 여섯째. 나에게 아저씨는 단지 오빠가 아니라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인생의 위대한 선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사제죠. 그런데 내가 왜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냐고요?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읽고 난 후부터였어요. 고아인 소녀 주디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이 꿈꾸던 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성장소설이죠. 주디는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서 마침내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게 돼요. 주디는 꼭 나갔고 주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키다리 아저씨가 꼭 아저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나의 친오빠이면서 은인인 거예요. 아저씨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나를 중학교에 보내줬잖아요. 그 시절 우리 집은 몹시 가난했으니까 그때 아저씨가 입학금을 대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초등학교를 끝으로 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공부를 한 덕분에 작가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동화 작가가 되었죠. 중학교를 다녔던 3년이 지금의 인생을 만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답니다.
주를 섬기는 주를 보.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사제가 된 후로 몹시 바빠졌어요. 특히 병원의 특수사목 소임을 맡고 나서부터요. 나는 그때 아저씨로부터
병원 일이란 산처럼 크단다
라는 말을 듣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이 아저씨를 무척 보고 싶어 했지만 한번 만나기도 좀처럼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20여 년 만에 병원 사목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젠 아저씨를 실컷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필리핀에 파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아쉬움이란. 그렇게 아저씨는 필리핀에서 제일 가난한 곳, 굶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떠났죠. 나는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얼굴 보기가 아득한 사람이라고. 멀찍이서 기도로만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다가 문득 낯선 타국에 있는 아저씨가 무척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딴 섬, 등대, 저녁 노을, 깊은 밤 달빛, 깊은 산 속에 한 송이 꽃처럼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라고요. 아저씨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치료해주고 난 그게 아주 기쁘고 행복해.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 거야.
아,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저씨의 삶을 염려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 대신 아저씨와 아저씨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죠. 나는 아저씨가 그리울 때마다 기도 속으로 만나곤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고 평온해진답니다. 생각해보니 나에게 기도의 맛을 가르쳐준 사람도 아저씨였네요.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곧 평화야.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오래 기도했더니 기도의 단맛을 느끼게 되었어요. 쌀밥을 오래 씹으면 아주 단맛이 나는 것처럼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친해진 김에 나는 예수님께 으름장을 놨어요. 이제부턴 예수님만 믿고 아저씨 걱정일랑 절대 안 하겠다고요. 무서운 태풍이 수시로 마을을 휩쓸어 놓은 곳,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 뉴스를 통해 필리핀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아저씨에게는 걱정할 일이 생기질 않았죠. 역시 예수님이라는 백이 있어 든든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잠깐 한눈을 파신 건지 졸고 계셨던 건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저씨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란 병에 걸리고도 몰랐다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아저씨를 아프게 만들다니요. 나는 다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이 밉고 깊은 원망이 들었어요. 모든 기도가 멈춰버렸죠. 수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아세요? 결국 아저씨는 폐혈증으로 위독해져 비행기에 실려왔어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이야기했죠.
중환자실, 무균실까지 가게 된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병원에 누워있던 아저씨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 터진 입술엔 핏물이 말라붙고 핏기는 하나도 없는 얼굴로 고열이 가라앉질 않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났어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무섭고 떨렸어요. 의료진이 아저씨를 중환자실 무균실로 황급히 데려갈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동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따라갔어요. 아저씨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는데 어찌할 새도 없이 무균실 문이 순식간에 열리고 순식간에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저씨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중환자실 목인실 문이 닫히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신이 혼미한 중에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저씨가 사제가 되기까지, 또 사제가 된 후에도 아저씨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세 사람이요.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질 때까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제의 길이라며 항상 기도를 하셨던 할머니. 묵주알이 달아서 쌀알만큼 작아지도록 기도하신 아버지. 새벽에 눈을 뜨면서 밤늦게까지 하루가 부족하도록 기도를 하신 엄마.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거라던 이웃들의 말도 생각나고요. 그러자 문득 겁이 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원망하는 내 마음이 혹시라도 그 공든 기도를 무너뜨릴까 봐요. 세 사람이 아저씨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 말이에요. 그 기도가 무너지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야속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대신 더욱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억지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변하다니요. 며칠 후 중환자실을 드나들며 아저씨를 살피던 수녀님이 우리 형제들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목윤실에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저씨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를 만나고 나오던 어느 신부님이 이젠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저씨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별의 때가 왔구나. 이제 보면 다시는 아저씨를 볼 수 없겠구나. 아저씨를 만날 차례가 되었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울음을 꼭 삼키고 아저씨가 누워있는 목윤실로 들어갔어요. 나를 알아보는 건지 아저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토록 고대하던 아저씨와의 만남은 말이 없는 침묵 상태로 손을 잠깐 잡아본 게 전부였어요. 더 머물 수도 더 오래 붙잡을 수도 없었던 짧은 순간이 정말 아쉬웠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날마다 매달렸어요. 하루만 더, 제발 하루만 더 아저씨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대로 아저씨는 정말 하루를 더 살아냈지요. 날이 밝으면 나는 또다시 하루만 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저씨는 기적처럼 3일, 4일, 일주일이나 더 견뎌주었어요. 아니,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였어요. 며칠 사이 폐렴균의 원인이 밝혀지고 고열이 내리면서 목윤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저씨와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기적이었어요.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저씨를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늘에 닿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감동해서 예수님 정말 멋지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더 많이 더 정성을 쏟아 기도를 바쳤지요. 그때 나는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이뤘어요. 병실에서 아저씨를 보살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다리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를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은 예전에 병원 사목을 그만두셨을 때 생각했었어요. 어디로 가시든 사제관으로 출근해서 아저씨를 돕겠다고요. 맛있는 밥을 하고 청소와 빨래도 도맡겠다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필리핀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바람에 기회가 사라졌지만요. 바라던 소원을 이룬 나는 키다리 아저씨와 병실에서 매일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얘기도 나눴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털고 일어날 것 같았죠. 그런데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청원기도에서 이제 감사기도로 바꾸어드리고 있었는데 왜 또 갑자기 형제들을 모이라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뒤론 모든 게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형제들 모두 유전자 검사 완전 일치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음. 골수 공여자 28만 명 중에도 완전 일치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음. 고민 끝에 반일치자로 나온 막내 오빠의 골수를 이식하기로 결정. 나는 아저씨의 생명이 걸려있는 골수 이식 수술의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조급증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절차대로 차근차근 하는 것, 그 또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믿고 싶어졌죠. 기다리 아저씨, 골수이식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다 기억나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묵윤실에서 아저씨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절망과 희망을 넘나드는 단련을 통해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그 어려운 골수이식을 하고 다시 묵윤실로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또다시 하루만 더 하며 기도를 입에 달고 있었어요. 오직 기도뿐, 다른 일과 생각을 모두 멈췄답니다. 피를 나는 형제의 뜨거운 마음이, 골수를 준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아저씨의 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때가 저에게는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제일 많이 부르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시간이었어요. 아저씨는 묵윤실에서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주를 끓이고 제병을 구워서 미사를 드렸죠. 혹시라도 세균에 노출되면 골수를 이식한 게 수포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해야 했어요. 아저씨가 그 시간을 얼마나 충만하게 지냈는지 나는 알아요. 발을 동동 굴렀던 나와는 다르게 아저씨는 예수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평화로웠죠. 40일 만에 묵윤실을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은총으로 받았다.
그 순간 참사제의 모습을 본 나는 콧속이 맵고 뭉클했어요. 새해 1월 10일이면 아저씨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실려온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나온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짚어보고 있으니 자꾸만 울컥울컥합니다. 아저씨가 있는 이곳 창 밖으로 산과 산이 포개진 풍경이 보이고, 노을질 무렵이면 하늘길을 따라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을 볼 수 있죠. 아저씨 성품만큼이나 고요한 곳이에요. 아저씨가 퇴원해서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나도 아저씨를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간호하면서 기다리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결심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주변 일을 정리했죠.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있던 학교 강의 일을 내려놓았고 원고 작업도 뒤로 밀었죠. 파주집 살림은 둘째 딸이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을 살펴주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큰딸과 남편은 이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제가 이곳에 상주하며 아저씨를 간호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마.
그런데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간호하는 게 참 생각보다 힘듭디다.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물과 음식에 균이 없어야 하니 손톱이 자라기 무섭게 바짝 깎았고 하루에 몇 번씩 식기를 소독했어요. 시시때때로 손을 씻느라 손은 쩍쩍 갈라졌고 집안에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도 해로울까봐 청소는 또 얼마나 해댔는지.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제한 음식이 더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서 간병 교육 때 받은 책자를 달달 외우다시피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참 힘들었네요. 심지어 가족도 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죠. 골수이식 환자에겐 외부의 먼지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아저씨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받아들였겠죠. 아저씨가 참을성이 많다는 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기다리 아저씨, 그때 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네요. 입안이 온통 헐어서 뜨겁고 매운 건 아예 입에도 못 대는 데다가 음식 자체를 몸에서 거부하는 탓에 체중이 무섭게 줄었잖아요. 물컵조차 들지 못할 만큼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했죠. 힘이 없어 약을 삼키지 못하고 알약이 목에 걸려 쩔쩔매시던 모습까지. 서리를 맞아 풀썩 주저앉는 풀처럼 아저씨 몸이 맥없이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목소리까지 힘이 다 빠져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아저씨는 그런 몸으로 매일 미사를 드렸지요.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는 일은 한눈금으로 천리를 가는 것처럼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눈금은 분명 빛으로 가는 여정이었기에 아저씨 앞에 놓인 게 이별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믿었기에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저물고 다시 새날을 맞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에게 이식한 골수가 몸 안에서 생착되는 과정도 참으로 신비스러웠죠. 손톱, 발톱이 새로 나고 머리가 새로 나고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새로운 살갗이 돋아났잖아요. 생명의 신비가 아저씨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고통과 통증을 묵묵히 통과하는 아저씨의 모습은 새싹을 틔우기 위해 땅 속에서 온 힘으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 같았어요. 나는 아저씨의 변화를 지켜보며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체험했어요. 기다리 아저씨, 사람들은 내가 천사라고 말하는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내가 아저씨를 통해 엄청난 은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 슬픔과 고통이 닥쳐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 것, 아저씨를 간호하며 기도의 단맛을 느낀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게 된 것, 이 모두 은총의 열매예요. 나에게 이보다 더 커다란 선물은 없어요. 기다리 아저씨, 내가 동화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인이 되어주더니 또 한 번 나에게 깊은 신앙심을 심어준 은인이 되셨네요. 아저씨를 간호하며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게 되었고 아저씨가 완치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은 희망이고 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에게. 2016년 12월을 보내며 최애 아네스 올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주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일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뉴질랜드 내 부동산 구매를 허용한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서 매우 사소한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으로 병력을 확충하며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 돌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주요 자동차 조선업체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난항으로 줄줄이 파업 국면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활동으로 잘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제임스 마틴 신부는 현지 시각 1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약 30분간 아련했습니다. 마틴 신부는 아련 후 AP통신 인터뷰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의 사목활동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서 들었다며 그것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자 하는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내 진보 성향의 개혁파에 속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직후 동성애 사제에 대한 질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오 라고 답했으며 이후 동성애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승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재위 기간에 자신과 같은 예수회 소속인 마틴 신부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를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일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뉴질랜드 내 부동산 구매를 허용한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 매우 사소한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정부의 골든비자 프로그램 신청자가 5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를 행복한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핀터스 대표는 과거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를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이번 조치는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 금지 조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의 조정은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가주택 한 채만 허용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의 경쟁은 없으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5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전체 시장의 약 1% 수준입니다. 국민당은 본래 200만 달러 이상 주택 구매 허용을 추진했지만 협상 끝에 뉴질랜드 제1당의 500만 달러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생산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주택 매입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당은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의 조항 때문에 한 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어렵고 이는 국내 주거안정정책과 국제협약 간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이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결국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활의 위기입니다. 웰링턴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조차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응급주거체계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기록되지 않은 노숙 인구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빈곤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주거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활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타란나키에 사는 한 연금 수급자는 22만 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에 올라온 이 영상들은 럭슨 총리와 방송인 잭 테임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정부가 보장하는 투자 상품처럼 꾸며 월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450달러를 예치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72살 질 크리스는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교한 AI 인터뷰 영상에 속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후 은행과 경찰, 사이버 보안기관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통신사, AI 개발사, 암호화폐 업체들이 사기를 방치, 조장했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관리국은 유명 인사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타는 허위 광고를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럭슨 총리와 잭 테임은 해당 영상들이 조작된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건축산업연맹이 정부의 가스 배분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스 소비업체인 메타넥스로부터 일부 공급을 돌려 국내 제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줄리언 레이스 연맹 대표는 개입이 없을 경우 더 많은 건설업체가 문을 닫고 건축비용 상승과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혁신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매장량은 지난해보다 27% 줄었으며 지난 1년 동안 765개 건설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가스의 약 45%는 메타넥스가 메탄올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출되고 있습니다. 레이스 대표는 이 가스를 주택과 인프라의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와 기술을 지키고 건축자재의 국내 공급을 유지해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쉐인 존스 자원부 장관은 메타넥스가 이미 감축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왔다며 필요할 경우 가스 배급제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메타넥스가 문제의 원흉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 장관 시미언 브라운은 자신의 사무실 밖에서 시위 중인 간호사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사협회 소속 3만 6천여 명의 간호사, 조산사, 보건보조인력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의 오피스 창문에는 A4 용지로 만든 대형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파업이 13,000건 이상의 수술과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약 2,250건의 계획 수술과 수천 건의 진료가 연기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년 가까이 이어진 교착 상태의 협상과 지난 7월에 24시간 총파업에 이은 조치입니다. 젊은 간호사이자 주합대표인 소피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환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 안전 기준까지 포기하고 있다며 환자와 간호사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신입 간호사에게 2026년까지 총 $8,337의 임금 인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제안이 시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3% 이상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제안은 오히려 퇴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협상 재개에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 낙농 대기업 폰테라가 소비자 브랜드를 프랑스 기업 락탈리스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폰테라는 지난달 앵커와 메인랜드 등 소비자 사업 부문을 약 42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밝혔으며 주주 농가들은 주당 2달러의 비과세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링컨 대학교의 농업경제학자 앨런 레누익 교수는 폰테라가 브랜드와 소비자 부문이라는 핵심 부가가치 영역을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기 수익과 맞바꾼 장기적 손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누익 교수는 특히 원재료 공급자 중심의 구조가 브랜드 사업보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에 들어간 우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며 브랜드 충성도가 없는 원재료 사업은 대체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10년간 락탈리스에 우유와 원재료를 공급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폰테라가 사업 다각화를 포기하고 하나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방화문 제조업체인 퍼스픽 도어 시스템즈 PDS가 수입 자재에서 성면이 검출돼 전국적인 안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면이 검출된 방염 보드는 중국에서 수입돼 호주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안전당국은 워크세이프는 성면 제거를 위해 PDS의 웰링턴과 티마루 지사를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된 자재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 생산된 문에서도 성면이 발견돼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설치된 방화문은 건드리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면 노출이 직장 사망 원인 1위였으며 매년 약 220명이 중피종, 폐암, 성면패증 등 성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이번 주 뉴질랜드 1호점의 오픈 날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케아 뉴질랜드 1호점은 오클랜드 실비아 파크에 위치하며 연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그 위로 2개 층은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매장에는 스웨덴식 레스토랑과 식품 마켓, 그리고 실제 주거 공간을 재현한 쇼룸까지 마련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상징적인 파란 외벽 설치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00명 채용 계획 중 85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요 관리직에는 약 800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클랜드시의 허가 조건에 따라 매장 오픈일은 금요일이나 공휴일 직전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개장 후 3개월간 예상 방문객에 대한 교통관리 계획도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동시에 운영되며 이케아는 카이타이아라부터 임벅하기까지 전국 29곳에 픽업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소형 제품은 엔젯 포스트가, 대형 가구는 메인프레이스트 트럭을 통해 배송됩니다. 이케아 뉴질랜드 물류 담당자 얀 반더스 테페는 지역에 상관없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은 뉴질랜드의 중등학교 자격 제도인 NCEA가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서류 작성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NCEA가 지나치게 유연해 게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19살 졸업생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식품 안전, 조리, 고객 서비스 관련 학점을 80점이나 얻어 NCEA 레벨 3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벨 1과 2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졸업한 데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학생들 역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러더퍼드 칼리지의 아이작 리 부학생회 회장은 일부 학문 과목은 적은 학점을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반면 직업 과정에서는 하루짜리 과정으로도 많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스팅스 보이즈 하이의 로만 라우바우 프로투 이사는 낮은 기준과 내부 평가 때문에 시험 없이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점 1점이 약 10시간의 학습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기준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6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으로 병력을 확충하며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 돌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2일 성명에서 군은 전투작전 확대와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앞두고 군수작전 준비를 해왔다며 각 부대에 임무별 전투 장비, 개인 군장, 전술 장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군 생활 환경 정비, 가족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12 방송은 지난달 소집 통지서를 받은 이스라엘 예비군 6만 명이 각 부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단계로 전체 동원 대상 중 1만 5천 명이 5개 여단에 배치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병력 충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예비군 일부는 가자시티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등에 주둔하는 정규군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이미 수백일간 동원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동원령에 응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불만의 기류도 감지된다고 N12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프라와 경제 상황이 열악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고 영국과 인도 등이 먼저 지원에 나섰습니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7분께 아프간 동부 난가르 하르주 잘랄라바르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0.6 지진으로 이날까지 1,411명이 숨지고 3,12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인명피해 규모를 설명하면서 주택도 5,400채 넘게 파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지진 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AFP 통신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아프간 동부 일대가 일부 지진으로 초토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60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한 쿠나르주에서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일부 구조대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긴 지역이 있는 데다 아직 실종자도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정상회담을 통해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듯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를 상호 방문하며 끈끈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의 밀착 행보는 각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대화를 하면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주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양국은 협력 관련 20여 건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가스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자동차 조선업체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난항으로 줄줄이 파업 국면을 맞닥뜨렸습니다. 일각에선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확대돼 노사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담협 교섭과 관련해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일에서 5일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입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조합원 총 4만 2천여 명이 이 기간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 일손을 놓습니다.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만 놓고 보면 적어도 하루 평균 1,5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사측은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와 여전한 관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 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0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7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입니다. 제8회 멀티 에스닉 댄스 페스티벌 2025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네팔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제8회 다민족 댄스 페스티벌 2025입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지역 여러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축제 기간 동안 식료품점과 음식 가판대가 운영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빅토리아 파크 98 베이 몬트 스트리트 프리맨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무료 그림 창작 수업 안내입니다. 화려한 그림과 재미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멋진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모든 미술 재료 제 가벼운 다과 제공,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상상력과 좋은 분위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워크숍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16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botany.library@oaklandcouncil.govt.nz로 이메일을 보내 자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9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 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마운트 로스키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3 킹스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6 또는 021346316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뉴질랜드 뉴스원은 KCR NZ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재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